参加。열심히 울지란 주까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또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책망과 교훈을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옮겨가고 계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갈릴리에서 약 25마일 정도, 40km 정도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로마의 도시지만 이방 도시인데 헤롯 대제의 아들 분봉왕 빌립이 자신의 이름과 시저의 이름을 따서 개명한 도시였습니다. 원래는 바네아라는 도시였는데 그것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그렇게 바꿔서 시저를 더 높이는 그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원래 이 도시는 바알과 태양이라는 신을 숭배하는 이방 도시였고 로마의 식민지가 된 후에는 이제 시저를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두 가지의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 질문을 오늘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보통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포함된 유명한 구절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신앙 고백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 하는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담겨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o the people say that the Son of Man is?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제자들이 여론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을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당신을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혹은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그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전부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물론 완전히 틀린 표현은 아니죠.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중요한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그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지만 또는 예언자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예언자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job description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이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o do you say I am?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여러분 각각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가정적인 질문을 많이 하죠. 우리가 천국에 앞에 서 있는데, 천국문에 서 있는데, 예수님이 나오셔서 갑자기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답을 맞추면 들어보내고, 답이 틀리면 안 들어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들 생각이 쫄겠죠. 굉장히 불안해질 겁니다.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지선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대답을 잘할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갑자기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시잖아요.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오늘 우리 어린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태 신이 재미있게 뭔가를 만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뭐 그런 것 같아요.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플레이더? 그런 거 해요? 자, 목사님이 어린이들에게 물어볼게요. 오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는데 찬양 안 하고 장난만 하고 있더라고요. 이쪽은 안 보여서 내가 못 봤는데 이렇게 뒤에 애들을 숨겨놨습니다.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10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여러분들 누구나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 찬미? 예. 사랑이에요? 네, 더 크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럴까요? 편하시, 그럴까요? 오케이, 좋아요. 예, 최소한 반은 맞았는데 잘 대답했어요. 또, 예수님은 누구?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 어린이들 중에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또 사랑해? 예. 다시 대답해 봐요. 뭐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반 와서 맞추려고 그냥 손 들고 왔는데 그래요. 다시 대답해 봐요. 안 들렸어요. 그리스도, 오케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네, 목사님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재밌어요. 끝이 안 나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에서 온 도토인 사람인가요? 그리스도? 아니죠. 자, 베드로가 오늘 뭐라고 대답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주는 역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주인데, 원래 들어가면 유가 됩니다. You are the Christ.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대답을, 놀라운 대답을 베드로가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놀랍다고 제가 표현하는 이유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대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 떡을 안 갖고 왔네. 떡 타령했죠, 제자들이. 다 잊어버리셨죠, 지난주에 무엇을 겪는지. 떡을 안 갖고 왔네. 그러던 제자들이었는데요. 예수님이 그날 제자들과 계속 대화를 하시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하실 때, 나중에 가서, 제자들이, 아, 이게 떡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말씀하는 것이구나, 깨달았다는 말씀으로 12절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대화에서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는 것은 굉장한 점프죠. 굉장한 도약입니다. 떡 타령하던 제자들이 갑자기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16장 12절과 16장 16절 사이에서 이 제자들이 굉장히 성숙해지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받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의 차이점이라고 지난주에 힌트를 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계속 마음이 완악한 상태로 있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베드로의 대답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헤매던 제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속독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17절처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내가 똑똑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그러한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뒤로 돌아가서요. 베드로가 한 대답을 좀 생각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하나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되는데요. 그리스도라는 단어 이름의 뜻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유년부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이럴 때 아직 답을 잘해야지 여러분들이 보람이 있는 건데. 자, 우리 어린이들이 너무 겸손해서 대답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건 제가 굉장히 잘 아는데 오늘은 조금 그 겸손을 내려놓길 바라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이쪽은 계속 겸손하게 고개만 숙이고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 네? 이거 참 선생님들이 부끄러워지겠는데 자 그리스도가 뭐예요? 제가 좀 부끄러워지는데 예, 그리스도의 뜻이 뭔가요? 아무도 몰라요? 부모님들이 맨날 가르쳐주다가 또 이럴 때 가만히 계시네 부모님도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선생님들은요? 자, 그래도 계속 침묵을 지킬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은 이 그리스도는 사실 이름이 아닙니다. 이거 타이틀인데요. 직분을 말하는데 원래 의미로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Christ라는 단어는 헬라어 크리스토스에서 나왔는데요. Anointed라는 단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죠. 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뜻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기서 그냥 글자 그대로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의미로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 베드로 신앙 고백은 또 동시에 성부와 성자를 구별하는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배운 바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의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즉 뭐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그가 깨달았고 또한 하나님이 그를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죄인들의 구원자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한 것임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예수님을 다 그렇게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어떤 분들은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교회 다니는 분들을 만나면 항상 대화를 통해서 이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를 파악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저하고 대화하실 때는요. 마음부터 대화하세요. 마음부터 대화하시는데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포인트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입니다. 저는 항상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라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아직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복음을 다시 전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확실히 알도록 그렇게 다시 복음을 제시해야 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가?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베드로가 특별히 언급을 한 것은 아마 빌립보 가이사랴의 지역의 종교와 연관을 지어서 말한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신들은 전부 죽은 신들이지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모든 이방 신들과 하나님을 구별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신 후에 그 대답으로 만족하시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사람들의 여론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라는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세이카리 대한인교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뭐 약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이 그냥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그런 예수님이라는 답을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앉아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누구로 믿고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믿으시나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정확하게 믿고 계신가요? 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구원은 상당히 불안정한 구원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고백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 중요한 신앙고백을 했는데요.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두 번째 고백, 옛날 버전으로 하면 그 외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는 이 두 번째 줄의 고백이 됩니다.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고백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그 전에 사도신경 전체는 우리가 왜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이렇게 외우는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가. 사실 우리는 외우죠. 이게 자막이 나오나요? 사도신경? 안 나오나요? 예. 우리는 한국 교회는 대부분 외워서 하는데 미국 교회는 대부분 그냥 보고 눈 뜨고 합니다. 외우는 분들도 눈을 뜨고 해요. 그래서 미국 교회 갔다가 제가 좀 굉장히 멀쑥했습니다. 나만 고개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부터는 저도 이제 눈 감고 하기 시작했는데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굳이 눈을 감을 필요는 없습니다. 눈을 감는 이유는 집중하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인지 그냥 순서에 있으니까 빨리 하고 끝내자 그리고 빨리 외우는 것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공동체로서의 신앙고백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신앙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전통적인 버전은 나는 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면서 한번 들어가죠. 그래서 다시 나가 안 나오는데요. 원래 원문에는 헬라어로 된 원문에는 아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함께하는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을까?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들이 서로 로마 시대 아주 극심한 박해 속에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만나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신앙 고백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면 당신은 성부, 성자, 성령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누가 했다면 답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성부, 성자, 성령을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처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애매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중요성 중에 첫 번째는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정직하게 고백하십니까요?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고백을 하십니까? As we together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it always begins with, I believe in God the Father, I believe in Christ Jesus,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instead of we believe, because it is important that each individual must confess his or her own faith in the triune God, rather than confessing that I believe in God that my parents believe, I believe in God that the Presbyterian Church believes in. That is very vague. What kind of God do you believe in? Do you believe in the Father Almighty, the make our we believe in Jesus Christ, who is the divine God, the Son of God, who became a man to die for our sins on the cross and rose again from the dead. And who is coming back to judge us. We believe in the Holy Spirit, who regenerates us and sanctifies us as an individual and through the church. Do you personally believe in that kind of Father, Son, Holy Spirit?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믿는가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성부, 성자, 성령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계속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더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수요일에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것만 저희가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냥 이론적으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구약이 말씀하는 메시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확장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형상대로 창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오, 즉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계시한 대로 성경이 계시한 그분이 바로 당신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 여러 군데 다니면서 주소 들은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그럼 제가 표현을 좀 이상하게 하죠? 예, 그런데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대충 주소 들은 대로 다시 몰두를 해도 믿습니다. 그래서 J.I. 패커나 C.S. 루이스 같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 신앙 고백은 내 마음대로 믿는 이런 하나님입니다가 아니라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성경을 더 열심히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체험할 수 있게 성경은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이 계시한 대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고백에 베드로의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세 종류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 직분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제단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의 대통령이 대법원장 앞에 가서 성경 위에 손을 놓고 선서하는 것과 좀 비슷한 형식이긴 합니다. 그러한 공식적인 과정을 거쳐야, 절차를 거쳐야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느냐? 예수님이 선지자였느냐? 예수님이 제사장이었느냐? 예수님이 왕이었느냐? 얼핏 보면 그렇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약에 나타난 이 세 직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는 이 직분들은 없어지고 말죠. 이스라엘에 더 이상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다 없어집니다. 선지자는 세례 요한으로 끝이 나고 말았고 제사장들은 AD 63년에 네로가 예루살렘을 불태움으로써 성전이 완전히 말소되고 그때부터 제사장들은 별 곳이 없어졌습니다. 성전이 없는 제사장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왕은 뭐 그전부터 없어졌고 오래전부터 없어졌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으로 영적으로 이 메시아의 직분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교사이시고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왕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Jesus the Christ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부르다가 보니까 너가 정관사가 빠지고 Jesus Christ로 이름처럼 됐습니다. 중학교까지는 그래서 Christ가 less than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이 아무리 봐도 유대인들은 성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아셨어요? 유대인들은 성이 없다는 건 지금은 있죠. 네. 근데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 성이 없습니다. 그냥 이름 하나만 나오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뭔가 하고 물어봤더니 선생님한테 꿀밤 한 대 맞고 뜻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주일학교에서 여러분 선생님 다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니던 주일학교는 그걸 안 가르쳐 줬었어요. 저는 사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일학교가 정말 중요한데 제가 다녔던 주일학교는 크기는 했는데 성경을 잘 안 가르쳐주는 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가르쳐주셨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는데 제 기억에 아무 생각해도 못 배운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 때 계속 질문하다가 야단만 맞는 그런 문제 학생이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이상한 거 자꾸 물어본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그리고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었는데 그 세 가지 직분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고 완성, 성취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교사와 중보자와 그리고 왕으로 인정한다는 결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할 때 당신은 그리스도시오 그랬지만 그 앞에는 사실 이런 의미가 있죠.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I believe가 빠져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I believe라고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여기서 제가 이 그리스도의 문법을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은 그냥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라는 형식적인 동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I am believing in 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믿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하는 상태만을 나타내는 동사가 아니라 의지와 결단을 말하는 동사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믿겠습니다. 라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하나님이 헌신하겠다는 우리 믿음의 표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창조주와 전능하신 아버지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런 믿음으로 신뢰합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의 아들 우리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믿음입니다. 지식적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주님을 계속 따르겠다는 감정과 의지의 결단이 포함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 표현에서 외아들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과 성자라는 개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는 여러분 뜻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라는 뜻 아시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와 같은 뜻이고요. 그리스도는 이미 설명을 해드렸고 우리 주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Jesus Christ our Lord라고 고백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주라는 것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Is Jesus Christ your Lord? 여러분들이 입으로는 예라고 대답을 하시겠죠? 과연 우리는 삶 속에 어떻게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따르고 있습니까?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때는 집사였습니다. 집사님 이런 영화 보러 가도 되겠습니까요? 이런 영화 보면 되나요 안 되나요?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개 물어볼 때는 안 봐야 되는 영화를 물어보는 거죠. 봐도 되는 거면 안 물어볼 필요가 없겠죠. 제가 그때 항상 대답하던 답이 있습니다. 이건 뭔지 아세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예수님한테 물어봐. 예수님 이 영화 같이 보러 가실래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저한테 꿀만 맞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래 같이 가자 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면 가라. 그리고 옆에 뭐 표를 두 장 살 필요는 없지만 옆에 예수님이 앉아계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영화를 즐길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그렇게 결정하면 참 쉽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나하고 그 같이 하시겠어요? 캠핑을 가는데 뭐 하이킹을 가는데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어떤 것을 할 때도 예수님에게 왜 그렇게 물어보나. 그래서 그 뭐죠? 찰스 샬린이라는 분이 쓴 소설 What would Jesus do? 사실 원래 제목은 그게 아니죠. In His Steps라는 겁니다.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서 그런 뜻인데요. 우리말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마 그렇게 번역이 되는 것 같아요. 소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픽션에서 굉장히 좋은 예화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책이지만 내용이 참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핵심은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주님의 뜻을 우리가 훨씬 더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뜻을 몰라서 순종 못하는 게 아니라 알지만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부분에 있는 우리 주로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과연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계신가?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전공을 택할 때, 잡을 택할 때, 배우자를 택할 때, 또 어떤 직장을 택할 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생각하고 대화를 하는가? 다 결정해놓고 예수님 가도 되겠죠? 우리가 그냥 그렇게만 물어보지 않는가?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을 베드로 자신의 구원자로 왕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았는가 그리고 앞으로 한 주로 이렇게 살 수 있겠는가 우리가 고민하면서 고백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 이 사람은 정말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밖에 삽니다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세기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사실 300년 동안 노력을 했죠. 기독교를 없애려고 노력을 했는데 줄리안이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분이 아마 3세기 때 황제를 했던 분이에요. 줄리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독교를 말살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건지 자기네들 뿐이 아니라 불신자들까지도 그렇게 도와주고 사랑하고 너무나 그러니까 기독교를 말살할 명분이 없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기독교를 없애고 싶은데 그 사람들 삶을 보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을 없앨 명분이 없다. 뭐 로마에 반역을 한다던가 아니면 세상에서 악을 행한다던가 뭐 쓸데없는 짓을 하면 좀 없앨 명분이 있겠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도덕적이고 너무나 예수 사랑하고 베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무지 없앨 명분입니다. 황제들이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콘스탄티노플에 그 황제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3세기까지의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비판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미혼을 했습니다. 미혼받았지만 비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람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얄밉고 좀 미운데, 그런데 이 사람의 삶과 인격을 보니까 도저히 내가 이 사람을 비판할 수가 없구나.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베드로는 열두 사도의 대표로서 이렇게 말하고 이런 약속을 받은 것이지 베드로만 그렇게 받은 것은 아닙니다. 뒷부분은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사실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죠. 17절에 보면 바요는 시모나. 이 바요나라는 것은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런 뜻인데요. 어쨌든 그의 이름은 원래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바꿔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로는 페트로스,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자, 반석이 무엇이에요? 좀 이따 설명해드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I will build my church on this rock. So the church belongs to Christ.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는 물론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라고도 말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교회를 당신의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교회의 기초가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이 반석이 무엇일까?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자,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The church belongs to Christ and of course to God. That's why we call it the church of God or the church of Christ.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니고 장로의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교회는 사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지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으로 인해서 교회의 소유주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 멤버이기 때문에 교회의 소유주가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인 중에 제일 높은 분,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고요. 똑같은 쉐어홀더라고 하면 주주총회 하면 예수님은 제일 위에 있는 분, 제일 부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죠. 교회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음부라는 말은 원래 수월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망의 권세는 누가 갖고 있다고 했죠? 사탄이 갖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사탄이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완전성이고 교회의 영원성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물론 불완전하기 때문에 비판도 가끔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께서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교회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하나님이 교회를 버렸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 왔는데요. 그분들의 주장은 다 성경을 잘 못 이해하는 분들입니다. 물론 교회는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다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의 집합체인데 완전할 수가 없죠. 사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병원이나 교도소와 비슷한 곳입니다. 환자들이나 죄수들이 모인 곳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교회가 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상을 꿈꾸면서 조금만 부족하면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완전한 교회를 찾으십시오. 네, 근데 그 다음 말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에 당신이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해집니다.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주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실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반석이라는 의미를 잠깐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캐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반석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오늘은 문법을 또 하나 설명해 드려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 남성 단수명입니다. 이건 오로 끝나는 남자죠. 마리오는 남자고 마리아는 여자입니다. 그렇죠? 페트로스, 남성 단수고요. 이 반석은 페트라, 아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줄리아, 요새는 여성 단수명입니다. 이 반석 위에 헬라어 문법은 남성을 절대로 여성으로 받을 수 없고 여성을 절대로 남성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헬라어가 그래서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된 것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자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미스인터프리트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기 때문에 거의 없다. 우리가 헬라어 문법을 아는 한 헬라어는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You are Petros and on this Petra I will build my wall. 그러면 Petros와 Petra는 다른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Petra는 뭐냐? 이 여성명사 반석은 뭐냐? 보통 많은 학자들이 이 Petra는 베드로와 신앙 고백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는 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예, 그냥 단순히 문법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반석은 페트로는 베드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 약속은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캐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이 약속을 받은 반석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초대교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베드로에 대한 신앙을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는 절대 권위를 가졌고 베드로는 무호하다라고까지 참 엉뚱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절대 권위를 안 가졌죠. 바울한테도 야단을 맞는 사도였습니다. 베드로가 만약 절대 권위를 가졌다면 바울이 베드로를 야단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베드로가 말한 후에 총정리는 야고보 사도가 합니다. 베드로가 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사건들은, 이런 기록들은 베드로가 절대 권위를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오류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쉽게 가르쳐주고 그가 절대 권위를 가졌다면, 그가 무호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우리가 지난 두 주 동안 본 말씀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계속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음 주에 볼 말씀에도 또 베드로가 책망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반석이라고 불렸는데도 그 다음에 또 실수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사탄을 몰락하게 된 그런 사건이 바로 다음 주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절대적인 권위를 갖지도 않았고 무호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고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한다고 소장의 말씀처럼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죄인일 뿐입니다. 여기서 반석은 그가 하신한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주인으로 받아들인 신앙 고백 위에 그 믿음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위에 세우셨다가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들이 전한 말씀 위에 복음 위에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 지식과 믿음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So the rock on which the church was going to be built cannot be Peter, which is Petros, which is male singular noun. The rock, Petra, is female singular noun. So other passages talk about the foundation of the church as Christ himself, as cornerstone, and the foundation of the apostles and the prophets. So the foundation of the church is not Peter, but the faith in Jesus Christ. 그 기초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가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너는 단수 명사이지만 실제로 사도 12사도를 대표해서 베드로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천국 열쇠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천국 열쇠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문을 열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의 문을 열어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베드로만 구원의 문을 열어줄 수 있나요? 나는 양의 문이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천국 열쇠는 예수님 겁니다. 그거를 베드로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렇다면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베드로만 열쇠를 갖고 있나요? 베드로 돌아가셨는데 그럼 지금 우리 아무도 천국에 못 가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열두 사도를 다 말씀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이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천국 열쇠를 맡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는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열두 사도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그 열쇠를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대표로 받은 것뿐입니다.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바로 깨닫고 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와 반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베드로에게만 제한시켜서 해석을 하면 상당히 큰 해석상의 오류를 범하게 되고 해석뿐이 아니라 이것은 신학과 사명에 있어서 큰 오류가 생기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반석 위에 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정확하게 믿는 것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왜 성경을 보면은요, 항상 특별히 여러분 복음서와 사도 행전을 보면 전부 개인이 와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들이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단체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 보넬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요. 예, 맞습니다. 보넬료나 빌립보의 간수장은 가족이 다 보넬료 같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나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간수장과 보넬료, 백부장 보넬료가 사도들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집안에 복음이 전해진 것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번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같이 외우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지나가지만 한 단어 한 단어에 신경을 쓰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 당신을 이런 분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이렇게 따르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여러분들이 함께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과 아울러서 세례식이 다가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교회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 받지 못한 분들 여기 계시면 몇 분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요. 이번 기회에 함께 세례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루어오신 분들이 있다면 망설이신 분들이 있다면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준비가 됐다면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됐으면 여러분들이 나와서 세례나 입교를 받으시기 바라고 특별히 어린이들이 있으면 여러분 유아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물론이고요. 유아세례를 받고 아직 입교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번 기회에 입교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잘 가르쳐 주시고 권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동시에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이지만 또한 공동체적인 매우 중요한 의미를 아시는 기억하시길 바라고 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항상 던져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믿습니다 라고 나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면 확실하게 주님을 신뢰할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한 인격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